요한계시록 7번 메시지, 지방교회들. 계시록은 매우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장에 포함된 각종 요점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체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접근해 본다면 그것들은 서로 매우 훌륭한 순서를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 문제와 그분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이제 우리는 지방교회들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교회들에 관한 이 메시지는 마치 앞에 두 메시지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따라 우리는 이 세 메시지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최상의 길은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 세 가지 것들에 참여하기란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전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전진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지방교회들에 접근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지방교회들로 최종 완성됩니다. 창세기 처음 두 장은 구약 전체와 더불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며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신성한 계시 안에서의 전진을 계시합니다. 사복음서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갖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에 대한 계시는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연속입니다. 이에 이어서 교회가 계시 중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네 가지 주요 부분, 즉 하나님의 부분, 그리스도의 부분, 그 영의 부분, 교회의 부분에 신성한 계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이 계시의 한 부분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계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더하여 사복음서를 갖고 있으므로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온 성경을 갖고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들은 구약과 복음서들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약에 계시된 대로 알 것이며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들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영이나 교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념 안에서 교회란 물질적인 건물입니다. 주일 아침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 가자.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교회란 높은 탑을 가진 건물이거나 큰 성당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말씀 안에 계시된 대로의 교회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난 2세기 동안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복음서들 뿐 아니라 서신서들도 가짐으로써 성경 지식이 진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을 압니다. 물론 그들은 생명의 영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로 그 영을 침례를 위한 능력의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주하는 영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비록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관해 약간 알고 있다 해도 그들은 오직 우주교회만 볼 뿐 지방교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처음 세 장은 우주교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뚜렷하게 지방교회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온 성경, 구약,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들, 계시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7년 반 동안 형제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관해 내가 들은 것의 대부분은 짐승들과 열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시록에 지방교회들이 있다는 인상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란 겨우 그것이 하늘에 속한 큰 저택을 가진 하늘에 있는 성이라는 것과 그 도로는 금으로 포장되었다는 것과 그 문들은 진주로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날 우리의 계시록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시록에는 그 가운데 인자가 계신 지방교회들이 있으며 그리스도를 그 중심과 전체로 갖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진보를 더 상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능하신 분을 뜻하는 엘로힘으로 계시됩니다. 하나님이란 영어 단어는 엘로힘이란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이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다를 의미하는 여호와로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나는 이다인 분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신 그분은 모든 적극적인 것의 실제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본 이름은 사람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창조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계시되며 그분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여호와로 계시됩니다. 여호와는 예수란 이름의 구약 형태이며 예수는 여호와의 신약 형태입니다. 달리 말해서 구약에서 예수는 여호와로 불리었고 신약에서 여호와는 예수라고 불립니다. 39권을 포함하는 구약 전체는 주로 두 가지 신성한 명칭 엘로힘과 여호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신성한 계시의 진보에 있어서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사람으로 성육신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구약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놀라운 인격체를 계시하는 사복음서를 받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주로 구원자를 뜻하고 그리스도란 명칭은 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예수는 단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오늘날의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그분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속과 생명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피조된 사람을 구속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믿는 이들 안에 나눠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영, 곧 생명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구속과 생명의 나눠줌을 갖습니다. 이 책들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자주 언급됩니다. 피와 아울러 우리는 그 영을 갖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 영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되고 거듭난 후에 우리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산 지체들이 됩니다. 교회인 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수단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교회가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것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시려면 반드시 교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 영에 대해 하나님은 엘로힘과 여호와로 계시되고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계시됩니다. 그러나 그 영에 대한 계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인해 싸워본 적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때문에 싸워본 적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의 문제에 이르게 될 때 그 영에 대한 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 영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밀스럽습니다. 그 영에 대한 계시에는 많은 방면들이 있습니다. 진리 혹은 실제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일곱 영들 등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이른바 오순절 혹은 초자연적 은사주의 운동 안에 있는 이들은 능력의 영을 많이 말합니다. 그들이 참된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소위 방언 말하기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들 방언 말하는 자들의 일에서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가상적인 방언 말하는 이들은 방언을 말하지 않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규칙적으로 재잘되는 능력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결코 그런 방언을 말해본 적이 없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 전파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참 능력입니다. 이른바 초자연적 은사운동 안에는 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생명도 없습니다. 방언을 말한 후에 많은 이들이 자기 아내와 싸우거나 담배를 피웁니다. 이것이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영과 생명의 영이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증거는 하나의 용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더 많은 생명을 넣어주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으로 가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서신서들이 그 영에 관해 거듭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이 강화된 영이 필요합니다. 이 강화된 영으로부터 참교회가 출현합니다. 나는 어떤 진정한 오순절의 은사들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과거에 나는 이른바 오순절 운동에 의해 세워진 합당한 교회를 하나도 본 적이 없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의 초자연적 은사 운동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마리아 숭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만일 이 운동이 합당하다면 어찌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오물이 눈덩이에는 덧붙여질 수 있으나 다이아몬드에는 안 됩니다. 이른바 초자연적인 은사운동은 더러운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오늘날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있고 실질적인 지방교회들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 이제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마지막 부분, 곧 교회에 대한 계시에 이르렀습니다. 강교한 원수인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참교회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참된 모든 믿는 이들로 조성되는 유일한 하나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지방교회들.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는 지방교회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지방적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표현들로서 지방적으로 하나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시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한 주로서 1장 11절에 언급된 일곱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교회들은 각기 일곱 도시들 안에 있었으며 모두 한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시들 안에 있는 지방 교회들을 다룹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가 처음 우주적으로 계시되었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지방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수리아와 길리기아 주에 있는 교회들 등과 같은 지방교회들 형식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몇몇 개인들에게 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신들이 지방교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에게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교회들이 없으면 우주적인 교회의 실행성이나 현존성이 없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지방교회들 안에서 실제화됩니다. 교회를 우주적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지방적으로 아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방교회들을 알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전진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계시록은 전진된 단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방교회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책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주적인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 지방교회들을 깨닫고 실행하는 데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오직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책에 있는 이상들을 볼 수 있는 올바른 각도와 합당한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기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 곧 그것을 일곱 도시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의 교회 생활의 실행이 한 도시, 한 교회, 한 교회가 한 도시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느 도시에도 하나 이상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의 범위나 구역의 범위가 아닌 도시 범위의 지방교회입니다. 한 지방교회에 관할 지역은 그 교회가 있는 온 도시를 망라해야 하며 도시의 경계보다 더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 속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그 도시 안에는 유일한 하나의 지방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는 한 도시에 상응하고 한 도시는 한 교회에 상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방교회들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일곱 교회들을 말합니다. 일곱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완성을 위한 수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한 7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일곱인들, 일곱 나팔들, 일곱 대접들 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완성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표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표현을 갖지 않은 채 교회에 관해 말한다면 우리의 말은 전적으로 이론적인 것이요 실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참되고 실질적이려면 지방교회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방교회들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를 갖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집회들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몸을 갖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방교회를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주적인 교회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교회는 마치 사람의 몸이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것처럼 모든 지방교회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주교회만 갖는 것은 허영의 시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방교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나하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기타 많은 지방들에 있는 교회들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왜 당신은 당신들만이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나와 논쟁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속에서 자기들이 교회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라면 도대체 왜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거나 꾸미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이므로 나는 나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밖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963년에 나는 미조리 주의 어느 곳에서 말씀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집회 끝 무렵에 주최자가 일어나서 친절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이영진님, 왜 여러분은 스스로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나는 대답하기를, 형제여, 만일 우리가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입니다. 이것은 진리일 뿐 아니라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들일 뿐입니다. 설사 우리가 다른 것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꾸민다 해도 그것은 진실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주의 회복이 미합 중국에 오기 전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등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과 그리스도가 한가운데 있는 일곱 금등대를 보았을 때 그것은 그에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일곱 별들과 일곱 금등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비단 요한에게 비밀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도 비밀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들과 그들의 사자들을 보게 되도록 이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등대들로 상징된 교회들은 어두운 밤에 지방적으로 단체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교회들은 신성한 본성, 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각각 그리고 단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기름이 들어있는 등을 지닌 받침대, 곧 등대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방적으로는 개별적인 등대들이나 동시에 우주적으로는 등대들의 무리요 집합입니다. 그들은 지방적으로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지방들과 우주에 대해 같은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본성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개별적인 차이점도 없이 서로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2장과 3장에 기록된 지방교회들의 차이는 모두 소극적인 특성들로 된 것이지 적극적인 특성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들은 본성과 모양과 목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일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우주적인 교회를 보는 것은 쉽지만 그들이 교회들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방교회들에 대한 계시는 주님이 교회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말씀의 마지막 책에서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완전하게 하려면 믿는 이들은 여기서 밝혀진 대로 지방교회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복음서들로부터 서신서들을 거쳐 계시록에 이르도록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첫 번째 이상이 교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으로 갖고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신성한 행정 안에서의 초점입니다. 만일 지방교회들이 없다면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죽고 싶을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목표도 표적도 목적도 없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요 표적이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방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축복이 박탈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특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종착지는 지방교회들임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계속되며 오직 그분이 지방교회들에 도달하실 때에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를 지방교회들 안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교회들이 계시와 빛과 진리로 충만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교회들 바깥에는 빛과 계시와 양식이 부족합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계시가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계시의 모든 풍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본다면 당신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지나치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영이 이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방교회들을 증거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 영은 위축됩니다. 우리가 영리하게 교회에 대한 토론을 회피함으로써 반대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지방교회들을 말할 때 우리는 분발하게 되고 우리 영은 생생하게 불타며 소리치고 부르짖고 심지어는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게 됩니다. 나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방교회들은 주님의 목적지라고 사람들에게 역설할 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지합니다. 온 성경에 따르면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지방교회들 한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방교회들로 와야 합니다. 인자께서 교회들 가운데서 움직이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 돌보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방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요 우리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들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우리가 집에 왔다거나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교회들 안으로 들어온 그날 우리는 집에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방랑한 후에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깊은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교파에서 다른 단체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그날 우리의 방랑은 그쳤습니다. 지방교회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계시의 종착역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지방교회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우리는 조직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전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표현되시며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제화되고 체험됩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몸, 곧 그분의 충만인 교회의 바로 그 구성요소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방교회들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회들은 우주적인 교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교회들은 몸의 표현이며 몸은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실제화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이처럼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교회를 갖습니다. 지방교회들이 그처럼 풍성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당신은 목적을 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방교회들 안에서입니다. 어디에서 당신은 그 모든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방교회들 안에서입니다. 어디에서 당신은 강화된 생명주는 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방교회들 안에서입니다. 어디에서 당신은 몸의 실질적인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지방교회들 안에서입니다. 오, 지방교회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방랑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했고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집에 있습니다. 이곳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지며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가지며 강화된 생명주는 영을 가지며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열려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지방교회들이여! 우리는 정말로 흥분할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지방교회들이 없다면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목표를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른바 영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자명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졌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졌으며 진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날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전진한 결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인 그 영으로 실제화되고 체험됩니다. 우리가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깨달을 때 그 결과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몸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 계시가 진행된 순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교회, 지방교회들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화되시며 어떻게 실제로 표현되고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육신이 되시는 단계를 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실질적이고 참된 사람 안에서 체현되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그분을 접촉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얻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체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실제화되고 체험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주요, 거룩이요, 의이실 뿐 아니라 바로 생명주는 영 자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생명주는 영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중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강교한 원수가 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년 동안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메시지를 주었고 많은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원수의 강교함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자와 주이시기만 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실질적으로 산출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는 교회를 직접 산출하지 못하며 주 역시 직접 산출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해도 그것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체험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매일의 체험은 당신이 누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속에 있는 생명주는 영임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놀랍고 비밀스럽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음식조차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비록 우리가 지성을 사용함으로 음식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체험으로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에 의해서 우리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런 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성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 안에 있는 순수한 말씀과 우리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체험만을 주의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임을 우리 체험이 증거합니다. 당신은 속에 살아계시는 분의 실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영 안에서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 자신이신 생명주는 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고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고 체험됩니다. 이 체험이 교회를 낳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체험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깊은 속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생기게 합니다. 전에 지방교회들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되는지 분명하게 지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교회 생활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생기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만족되었습니다. 이 만족함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감사가 생기게 하고 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더 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더욱더 교회 생활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사모할수록 더욱더 교회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뛰어들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순환이며 우리는 그 안에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그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영을 열어 하나님의 계시를 보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것마다 우리의 체험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증거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험되시고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으로 실제화되고 체험되며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교회 생활을 낳습니다. 교회는 몸, 즉 그리스도의 표현이요 충만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교회는 반드시 그것의 지방적인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충만이며 지방교회들은 이 우주적인 교회의 표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표현들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닫는 길, 하나님께로 분별됨,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었었습니다. 또 그는 하늘의 열린 문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관에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방교회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있음. 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강화된 움직이심을 위한 7배로 강화된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역점을 둘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깨닫고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인 사람의 영에도 역점을 둡니다. 오직 영만이 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네 가지 주요 이상들, 교회들에 대한 계시,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상, 큰 바벨론에 대한 이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언급되었듯이 요한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위해서 그의 영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책의 이상들을 보기 위해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이해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이상, 곧 교회들에 관한 이상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들의 사자가 둘 다 결코 전과는 다르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들과 함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영 안에서의 특별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는 주의 날은 주의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에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에 모이곤 했습니다. 요한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들을 본 때는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지방교회들에 대한 계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추론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보는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추론하는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은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혼미케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지방교회들에 관한 교리만 이해한다면 그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 곧 현재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지방교회들로 향하게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돌이킴. 계시록 1장 12절은 내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등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각도를 가진 올바른 위치가 요구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음성을 들었고 그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 그는 금등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교회들에 관한 이상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올바른 각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위치가 조정되어야 하고 돌이켜져야 합니다.